저희들이 이제 삼손 스토리를 읽을 때 이것을 뭐 흔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하나의 무용담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헐리우드 뭐 필름을 보고 있는 거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삼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삼손의 개인적인 기질, 삼손의 성격, 삼손의 personality 이런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데 기여 아닌 기여를 하게 되는가.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진 기질이나 성격이나 또 여러 가지 결함이나 부족한 것 이런 저런 것들 흠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사용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 스토리는 한편으로는 삼손 개인에 대한 어떤 사람됨에 대한 묘사예요. 힘이 세고 성격이 굉장히 과격하고 그리고 이제 블레스 사람들을 순전히 자기 주먹으로 다 해치우는 그런 아나무인격인 인물로 이렇게 보기 쉽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거기서 그친다면은 우리가 삼손의 스토리에서 건질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서포트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 가서 그냥 아무리 조건이지만 사람은 그냥 막 그냥 파리 죽이듯이 다 죽여버리고 파괴하고 그것도 뭐 자기 성질로 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결혼식과 같은 그런 즐거운 그 축제 때 가서 뭐 그냥 자기가 낸 수수께끼를 알아냈다고 해서 그게 화가 나가지고 뭐 그냥 사람 죽이고 이러는 거. 그래서 삼손의 그런 행동을 보면은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영웅 아닌 영웅이에요. 근데 이제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그런 표면적인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우리가 잘 살펴서 볼 때 하나님이 사사기 사건에 이 나오는 이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신 그 성경을 좀 펼쳐보시고 14장을 보세요. 사사기 14장 386페이지입니다. 구약. 거기 보면 이제 삼손 굉장히 그 성격이 아주 불같아요. 그래서 삼손이 분노한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거슬린 일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화를 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사람도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14장 19절 좀 보실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그러거든요. 심히 노했다. 격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2절 보면은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장인께서 이제 그렇게 삼손에게 말을 한 거죠. 그 수수께끼 풀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제 사람 쳐 죽여서 그 내기로 한 그 옷 30벌을 갖다가 이제 주고 나서 그 다음에 화나서 그냥 그 와이프도 엄청나게 이제 그 화를 냈겠죠.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심히 미워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 그냥 보통 분노하고 보통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렬하고 폭발적인 그런 분노를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격불한 사람들 있죠. 막 그냥 금방 뭐 어떻게 뭐 늦은 탕이라도 날 것 같이 그냥 막 그냥 이성을 잃고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삼손이 그런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가 보죠. 얼굴도 그냥 부글부글하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제 삼손이 또한 복수심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15장 3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내가 이건 복수를 하고도 남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복수심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역시 15장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그래서 사람들을 뭐 쳐 죽이고 에덴 바위 틈에 올라가서 피신하지 않습니까? 난리가 나죠. 여기 볼 것 같으면 이제 삼손이 복수심에 불타는 모습이 그려지고 7절에 이제 그렇게 나왔고 11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죠.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래서 이 삼손은 극단적이고 과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개해 나가면서 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거예요. 삼손의 다른 면인데 그 다른 면은 그런 육적인 측면 말고 영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죠. 그건 뭐냐면 삼손의 신앙이에요. 삼손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난리치는 사람께서 무슨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은 삼손의 말을 들어볼 것 같으면 15장 보면은 15장 18절에 보면은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그 나귀의 새턱뼈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런 그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그런 일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목이 마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삼손은 그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그 나귀의 새턱뼈 본인은 그 새턱뼈가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제공하신 무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자기 스스로 해석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큰 구원이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자기의 성격으로 모르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필요한 비장의 무기를 제공하셨고 그것 때문에 나는 블레셋 사람들을 수천 명씩 죽이고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갖다 엔 학고레라고 지었죠. 엔 학고레. 그러니까 이 19절에 보면 15장 19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 학고레라 불렸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엔 학고레라는 것은 부르짖은 자의 샘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삼손이 간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간증하는가? 그 샘에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샘은 삼손이 목이 말라서 죽게 됐을 때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수모가 되고 하나님 이름에 불명예가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일이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계속 내려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뒤에서 작용을 하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구절이 뭐냐면은 성령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스토리는 처음부터 물론 뭐 완력힘 이런 거 나오지만은 거기에 중요하게 붙어서 나오는 지적돼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삼손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 삼손에게.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받고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구원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삼손은 자기가 받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이라는 이런 이방 나라의 침략과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구원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또 14장 19절에도 보면은 사자를 찢을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 30명을 쳐 죽이는 사건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 그 뭐 죄 없는 사람들 가서 무작위로 그냥 죽여버리고 그 사람 옷 다 뺏어가지고 강탈해가지고 와서 자기 내기 형 그거에 대해서 갚는다 이런 부도덕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그렇게 되면 삼손을 역시 세속적인 방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명을 쳐서 죽이고 옷을 뺏을 수 있었어요. 삼손이 무슨 뭐 보디빌더가 돼서 힘이 많고 장사가 돼서 그렇게 하죠. 삼손 보통 사람이었어요. 여기 삼손의 그 휘직에 대해서 이야기 한마디도 없어요.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임했다는 겁니다. 임하면 뭐 키가 작든 뭐 주먹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도덕한 일을 해도 되느냐, 우리 판단을 볼 때.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삼손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악한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로부터 구출하는 행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을 죽이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마음대로 가서 죽이고 이런 거에서 삼손의 힘을 드러내고 삼손의 어떤 복수심에 불탄 그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행위라는 것을 빼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행위를 우리가 악하다고밖에 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인도를 받고서 삼손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행하는, 심판에 행하는 그 도구로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그 한 방법이 이런 것이었죠. 15장 14절에도 보면은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묶지 않았어요. 블레셋이 와가지고 삼손 내놓으라고 너희들 다 이제 내가 우리가 다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삼손만 내주면 되겠다 싶어서 삼손을 묶지 않습니까? 묶는데 삼손이 거기에 순순히 응했거든요. 삼손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을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맡겼었던 것이. 그 대신 유다 백성들도 너희들이 나 죽이지 않는다고 맹세해라. 아, 죽이지 않겠다. 넘기면 죽겠다. 죽어도 거기 가서 죽어라 그거죠. 그래서 넘겨줬어요. 넘겨줬는데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레이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그냥 삼손 죽이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달라들었지 않습니까? 그 뭐 많은 사람이 와서 삼손 죽이려고 했죠. 보통 경우에는 그 분명히 죽는 거죠. 찢겨 죽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고 해요. 갑자기. 누가 뭐 계획하고 해서 그렇지 않은 거지. 그러나 갑자기 임한 그 성령에 의해서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다 끊어지고 결박된 손에서 풀려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삼손이 새 특별을 보고서 수천 명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에 이렇게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삼손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지금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응원하시고 삼손을 지원하시고 삼손을 사용해서 그의 그 괴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원수들을 갚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엔하꼬레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신앙이 간증되었듯이 또 이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삼손이 이를 행했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행한 것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 해보려고 한 적이 있었죠. 들릴라 다 아시잖아요. 들릴라에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들릴라에게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머리는 삽돌이 된, 칼을 댄 일이 없다. 나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거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걸 자르면은 나는 보통 사람처럼 된다. 그런 거죠. 그게 다른 거죠. 자르면은 보통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삼손이 보통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미지를 막 그냥 귀걸이 장대하고 이런 거인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서포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삼손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같이 하시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비범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같은 믿음의 고백을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되고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삼손의 그런 부도덕한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문맥 안에서 이해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제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삼손의 그 나쁜 아주 고약한 기질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그럼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삼손의 그 같은 좋지 못한 성품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정당화될 수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격은 뭐 나쁜 성격 다 있는데 그거 거치지 않고 그러고 이제 바뀌지 않은 그런 성품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건 놔두실 때 많아요.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도록. 그래서 그러나 그것을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 자신들에게 혹은 우리 교회에게 주려고 하셨던 그 목적을 성취해 나가시죠. 주권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아 내가 뭐 이대로 있어도 괜찮구나. 뭐 하나님이 뭐 나 다 써주시는데 뭐. 내 뭐 목사나 이거 형편없지만 내가 생각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보니까 뭐 교인들도 늘고 막 얘기하는 사람 나오게 되고 막 세례 맨날 주고 되고 교회가 붕도 어우 굉장히 잘 된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나를 비판하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 아주 형편없는 설교를 통해서도 거듭나게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 정말 훌륭한 뭐 목회자다, 뭐 사역자다, 뭐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삼손이 성격이 아주 나빴는데 절제하지 못했어요, 삼손은. 이것이 삼손에게 아주 큰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해서 삼손이 눈 빠지는 사건이 맨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예요? 눈이 없는 거죠.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 번연히 다 보고 하다가 갑자기 보지 못하는 거죠. 폐인이 되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맹인 사역을 좀 했어요. 여러 가지 뭐 사역 중에서 그런 프로그램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독일에서 점자 같은 것도 처음으로 들여오고 그걸로 성경을 찍어서 맹인들에게 논하시고 우리는 성경이 한 권이지만 점자로 찍으면은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말아요. 예.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왔어요. 학교 그 선생님이었는데 갑자기 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완전히 자기에게는 무너졌다고. 왜 방에 앉아서 나오질 않아요. 머리가 그야말로 갑자기 하얗게 되어버렸어요. 극도의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완전히 뭐 절망 상태죠. 그러니까 앉아서 내가 이렇게 더 살아서 뭐하나. 깜깜 절벽 세상에 대해서 지금 앉아있으니까 이거 뭐 빛을 못 보고 갑자기 이렇게 되는데 어떤 의사도 그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어요. 그 모른대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무 이상이 없대. 그런데 못 보는 거예요. 오히려 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보다가 무슨 질병원에서 시력이 잃는다든지 갑자기 오는 머리를 그런 실명자가 되면은, 그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한번 그분들 죽음을 이해를 해야겠다 싶어서 내가 눈을 감고 한 다녀봤어요. 사방 팔방이 부딪혀요. 그리고 막 답답해서 도저히 못 견디게 눈을 떴어요. 삼손의 눈이 빠졌다는 것은 삼손의 삶 전체가 완전하게 어둠 속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절망이죠. 근데 그런 삶으로 전락된다. 그렇게 길고 가다가 삼손이 성질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기적으로 놀고 복수심에 불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간 것이 뭐냐면 눈이 빠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적국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눈이 없이 그것도 불로 지졌기 때문에 여기 상처가 엄청나고 진물이 나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몇 돌 돌리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결혼을 했지만은 결혼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을 이스라엘과 블레셋 땅을 왔다 갔다 했어요. 혈혈단신으로 어제 홀몸으로 그렇게 싸우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불행했죠. 그렇게 화를 내고 하면 열을 많이 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화내보셨어요? 아주 화내보셨어요? 그러면 피곤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떤 세속적이고 우리들의 어떤 자아중심적인 성품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놀랍게도. 나 개인의 삶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은 자신의 삶에서는 영적인 기쁨이 없었고 안식이 없었어요. 개인 생활이 불행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었어요. 화살내는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나의 모난 성격이 드러날 때 내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루고 살겠다 하고 살 때 내가 릴렉스 할 수 있어요?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야죠. 영적 기쁨과 안식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죄나 우리들의 어떤 악습이나 우리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자세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초조하고 또 항상 남을 의식하고 항상 앉으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런 불행을 이제 지니고 사는 것이 그게 눈 빠진 삶이에요. 그게 답답하고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에 있어서 기쁨이 없습니다. 영적인 균형을 잃지 못해요. 한순간에 하나님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고 다음 순간은 그냥 훅 꺼져버리고 그래서 안정이 없죠. 우리 주변에는 사실상 보면 그다지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지만은 목회에 성공한 사람, 뭐 비즈니스 성공한 사람, 뭐 결혼 생활에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걸 보면 좀 어떻습니까? 마음 좀 편합니까? 그런 거 보면 좀 불편하죠. 왜 저런 사람들이 잘 돼야 되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인데 불행한 죽음을 당한다든지 질병에 걸린다든지 일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것을 늘 의식하면서 궁금해 여기면서 말씀을 보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변에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착하고 하나님 너무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행을 많이 하고 그런데 보면 아주 불행한 일을 겪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꾼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않더라도 그걸 그냥 아 좋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심히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내린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성품이나 모든 것을 인정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성품에 여러 저러 뭐가 나고 결함이 있는 것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서 쓰임을 받게 하실 수 있다. 그지 삼손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삼손 같은 그런 성격이 일부라도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의미에서 우리도 작은 삼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자기 그냥 야욕대로 그냥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고 안 되면 그냥 화를 내고 양보하는 일 없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고 그래서 항상 긴장해야 되고 우리들의 여러 결점들을 생각해 볼 때 참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고 해서 자신의 그립던 성품이 결코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뭐 기여를 해서 많은 그 성과를 올렸다고 해서 내 나쁜 성격이 미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나의 악한 성품에 내가 많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조만간 재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삼손수도의 교훈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주권적으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축복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려면 우리 성품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대 특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그분의 뜻과 성품을 본받는 것이죠. 이 성도의 소명이에요. 모든 성도의 소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흠이 많았죠. 근데 이제 삼손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깊은 즐거움이나 평강은 누리지 못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꼭 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도 안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지만 아주 힘들게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일 삼손이 훨씬 더 영적인 삶을 살았더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많은 복을 주셨을 것이고 삼손이 사사로서 행복한 기록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 자신은 하나님의 그때 구원의 도구가 됐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들에게 내려는 그 영적인 기쁨을 자기가 향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삼손 자신은 자기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살게 하신다는 그런 것이 내가 확신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게 되지 않겠어요? 삼손 기분대로 살고 자기 기질대로 살아고 막 살아버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과 삼손의 어리석은 행위들이 어떤 신비한 콤비네이션이 되어서 마치 톱니바퀴 두 개가 이를 물고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됩니다. 대승리를 여러 번 거두었어요. 하지만 그의 사익은 성공했어요. 그렇지만은 두 눈은 빠졌습니다. 내 나쁜 기질과 그런 그 성격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사용된다 할지라도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삼손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전형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나 만든다면, 삼손은 은혜 구원의 대표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죠. 구원에 은혜 구원이 있고 행위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행위 구원은 모든 타종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내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은 나의 선행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성격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의 재산과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의 외모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녀노소 아무 관계가 없이 오직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십자가의 공로에 서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맨몸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은혜로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그게 은혜 구원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삼손 같은 사람이 은혜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꼭 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손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손이 받은 구원이 은혜 구원이 아니면 뭐겠어요? 바로 그 점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삼손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삼손을 은혜로 또한 인도하시고 삼손을 은혜로 또한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